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른 독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는 한국말로 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영어로 하고, 발표할 때는 또 영어로 하고. 그러면 설교는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예. 자, 오늘 모든 나라와 방언과 민족을 초월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참 아이들 함께 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내용과 순서가 평상시와는 같지 않은 그런 성탄절 발표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본문을 보면 참 기이하고 이상한 일들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상한 점.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예요.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기뻐했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입니다.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바울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날 때그 사람 직업이 마술사였습니다. 그때 그 마술사란 단어와 이 박사란 단어는 같은 단어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날마다 점을 치는 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꿈을 꾸면 꿈을 해석하는 일.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역할을 이 박사들이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 이교도들, 그런 이방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기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은 그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저 그 박사들이 온 것으로 놀랄 뿐 예수님께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 소동하는 가운데 질문했을 때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그들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지명까지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그 서기관들이 알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배할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뻐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그 목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지 않고 이미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하늘의 왕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라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아 그런가 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깊은 그 영혼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자리에 구원과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 아주 거리상으로도 멀어서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교도들, 세상으로 가득했던 자들, 그리고 점치고 우상을 섬기고 꿈을 해석하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러한 자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만난 어떤 성도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딸 결혼할 때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그때 참 기이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결혼식에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특송을 축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특주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주를 누군가가 해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피아노를 연주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상한 일이 그분의 나이가 92살이었다 그랬어요. 92 years old. 마흔이 아니죠. 아흔, 92세의 연세의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데 더 기이한 일은 보통 축가를 부를 때 했던 그런 찬송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남들 다 기뻐하고 박수치는 그 결혼식에서 왜 저런 찬양을 할까? 아마 분위기가 쭉 아마 쳐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대화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결혼식 축가 중에 정말 축가 중에 축가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아닌가. 그분은 어딜 가서도 축가를 부를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을 그저 질병에서만 고침을 받아도 참 놀랍고 찬송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이신데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죄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하여서 그 이제 막 가정을 출발하는 신랑 신부에게 그 위대한 복음의 찬송을 들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참 놀랍고 기이하며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사랑 안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뭐냐면 그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무엇을 보고 나왔을까요? 별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항상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별이 어떻고 달이 어떻고 해가 어떠한지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박사들이었죠. 그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일상적으로 있었던 별이 아닌 이상한 빛을 발하는 별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별이 무엇이고 이상한 별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것이 이상한 별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의 별이 무엇이고 이상한 별이 무엇인지 그들은 날마다 관측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재촉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이 그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진행하는 동안에 별이 움직여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길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 길이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별이 어느 순간 딱 멈췄어요. 그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거하셨던 그 집 위에서 별이 멈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은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은 별 자체의 그 빛을 뿜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만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사들은 그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의 빛을 보고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아주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다 말해주진 않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을 재촉하는 그 별을 무시할 수 없어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에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별들 속에 이상한 빛을 뿜는 별을 하나 심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도 별반 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빛을 내는 그런 별과 같은 어떤 사건을 주시고 어떤 특별한 일을 주시고 그렇게 인생의 변주곡을 만들어 주셔서 결국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이교도이고 이방인들 그 눈에 맞추어서 그 기이한 빛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맞춤형이 되는 별빛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를 결국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앞에 나서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님도 아니셨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그런 직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제 어렸을 때에는 성탄절 24일 밤에는 그냥 발표회를 했는데 주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에서는 성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극을 할 때 그 주인공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역할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어떤 집사님 아들이 요셉을 맡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역할은 교회에서 가장 또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집사님 딸이 그 마리아 역할을 맡아요. 그러면 저는 저 뒤에 앉아서 그 성극하는 것을 주변에서 그렇게 지켜보았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떤 날 선생님이 제게 오셔서 물으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너도 같이 성극에 참여하지 않을래? 물으셨어요. 제가요? 저는 제가 이 성극에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그 교회 토박이도 아니었고 이사 온 사람이었고 아는 친구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그리고 물론 대사 하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긴장이 되고 또 그것을 잘 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도 이 무대에 서서 하나밖에 없는 그 대사지만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고 또 친구들과 더 사귀게 되고 또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던 옛날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에게는 그 선생님의 그 질문이 그 사건이 제 신앙의 인생에서 그 이상한 빛을 뿜어내는 작은 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별은 다 지나갔지만 결국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어느덧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도 전하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 그 별들은 지나갔지만 우리 주님만 남으시고 주님의 은혜만 남도록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그 기이한 별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다 설명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빛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고가 그 별처럼 이상한 빛을 뿜어내어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손길이 그 이상한 빛을 내는 별과 같은 역할이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누우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가 언어도 달라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배일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그 이상한 빛을 뿜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과 같은 예배가 되어서 평생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나신 그 일을 보고 너무나도 상반되고 다른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태도들은 너무 달라요. 헤롯이 예수님이 나신 그 일을 듣고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가 어느 때에 났는지, 그 날짜와 시간을 물었어요. 그가 난 때가 언제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둘러대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언제 났는지 나에게도 알려주오.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그 정보는 갖고 있죠. 근데 언제 그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신 때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의 속셈은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요, 그 때를 물은 이유가 나와요. 그가 그때로부터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태어난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아이들은 다, 남자애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 남자애들 죽이려고 그때를 물은 겁니다. 말로는 경배하려고 내가 묻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미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그 헤롯 왕은 진정한 하늘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고, 그리고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사악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보니까 매우 크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지위는 아주 높은 최고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왕 옆에서 모사의 역할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정치가로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항상 힘과 권력과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멀리 있는 바벨론 땅에서 많은 수행원들을 동원하고 그 별 하나 보고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이 멈춘 곳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유다 땅에서도 가장 작고 또 그 베들레헴에서도 참 가난하고, 그런데 그 누워있는 아기는 참 힘이 없는 그 갓난 아이를 보고서 그 최고위층의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헤롯 왕은 참으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동방에서 온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자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귀중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힘과 권력과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인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힘도 영광도 아름다움도 나타나지 않는 그 아이를 보고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믿는 아이는 남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를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그런 화려함과 힘과 이 세상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 힘없고 유약한 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가려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없는 그 기이한 빛을 따라가고 그 복음 안에 감춰진 그 영광의 빛을 따라가 그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기이한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본 동방의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늘의 힘과 권력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 인생의 전부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육부 아이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리고 EM 대학 청년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